제가 이제 이 몇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다음의 사항을 말씀드릴 때 이게 누구와 누구의 공통점인지를 한번 맞춰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여섯 가지 그 특징에 대해서 어떤 두 부류의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이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맞추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갈수록 겁이 없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번째, 몸에 문신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서로 형님합니다. 네 번째, 때로 몰려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다섯 번째, 칼질에 아주 능합니다. 여섯 번째, 자기 가족은 잘 챙깁니다. 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한쪽은 조직 깡패라고 부르는 조폭입니다. 그 다음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기 힘들지요. 예, 그 다음 분은 아줌마들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줌마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겁이 없어지고요. 몸에 문신한다 해서 여러분이 뭐 문신하는 게 아니라 하도 눈썹에 문신한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서로 형님 형님 하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몰려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칼질에 능합니다. 하도 그 요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가족은 너무나도 잘 챙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과 아줌마의 공통점이 이거 말고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형님 동생 하면서 확실한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조직 안에는. 그리고 서로 순종과 의리를 강조하는 것이 조폭과 아줌마 부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칼질 뭐 이게 아니라 질서라는 것과 그 다음에 순종과 그 다음에 의라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명칭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것을 굉장히 많은 그 의미로 또 많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세상을 향해 비전과 사명을 그 위에서 그러니까 불리움을 받은 그런 그 공동체란 의미로 어떤 그 표현을 쓰냐면 어떤 단어를 쓰냐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바깥에서. 그래서 주로 이게 이제 그 교회라는 말을 쓸 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씁니다. 근데 만약에 이 교회라는 곳을 어떤 가족적인 의미, 가족 구성원이라는 의미로 쓸 때는 또 특별히 많은 신약교회의 교회들이 집에서 시작되는 그런 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오이코스라는 그런 가정교회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가족적인 어떤 그 구성원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는요. 또한 성도들의 일상적인 공동체적인 그 교제를 말할 때는 교제삼을 말할 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쓸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것을 신약성경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연결되어서요 유기적으로 은사를 가지고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거룩함과 신분을 나타낼 때 그리고 그것을 강조할 때는 주님의 성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그 하나님의 처소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에는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어떤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의 신부나 진리의 기둥 등 이런 표현들이 실제로 그 신약성경에 쓰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은 교회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다르게 쓰여졌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에베소서 2장 22절에는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처소로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처하시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뭐 종이나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교회는 건물, 어떤 물리적인 이런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연결된 지체,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한 다음에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는 성전으로서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이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또한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로도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가 있는데 보이는 교회, 이것을 우리는 유형교회라고 부릅니다. 유형교회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게 유형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외적인 형태를 갖고 있고요. 이것은 한 건물 안에 공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임, 이 자체를 유형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형교회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성찬, 예배, 세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그 다른 이 교회 바깥에 있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함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거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있어서 유형교회가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가 유형교회를 만든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깥에서 실제로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주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성찬하잖아요. 그리고 그 세례도 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 다른 사람부터 구별되고 아, 이것이 보여지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이는 교회 혹은 유형교회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또는 유형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유형교회라고 무형교회라고 부르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적 연합체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그 보이지 않고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고 또한 완전한 교회입니다. 이 단 하나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몸으로 하는 영적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형교회의 어떤 그러니까 유형교회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영적인 결합이 교회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이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할 것의 어떤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배도 우리가 영원토록 드릴 예배의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영적인 그 모습, 예배를 우리가 지금 여러분 그림자처럼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언젠가는 그 완전한 교회에 우리가 한 부분으로 이미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볼. 그래서 그것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무형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해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이 2장 22절을 보시면 예수 안에서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또한 지어진 교회와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라는 두 가지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너무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이 두 가지 교회를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어진 교회라는 것은 이런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없어서 교회는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건물 지어진 교회라 그래서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다시는 이탈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이미 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연합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어진 교회라는 의미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이 사람들은 이미 앞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무형교회, 영적인 교회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지어진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또한 지어져가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인간들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할 것을 작정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십니다. 실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에서 교회의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늘려가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측면에서는 또한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졌다라는 의미에서 이 구원은 이제는 불변한 것이고 제가 그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구속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이루어진 교회로 구속하셨고 또 계속 있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어진 교회와 영적으로 계속 지어져가는 교회 두 가지로 계속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어떻게 보면 교회를 정의하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교회를 지어간다,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세워간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는 것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맞춰버립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지어가면서 파생적으로 생기는 결과는 될 수 있어도 그 자체가 교회를 지어가는 것,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베이징 올림픽이 한참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뉴스를 보니까 한국 쇼트트랙 선수들이 편파 판정을 받아가지고 뭐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보진 못했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저는 이 쇼트트랙 경기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그 한국 선수들을 한 명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들어본 적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을 졸이면서 본다는 겁니다. 그 선수가 이렇게 돌잖아요. 그럼 저도 막 몸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수가 정말 막 넘어질 것 같으면 저도 막 이렇게 손을 짚고 막 이럽니다. 그리고 그 선수가 결승으로 1등을 통과하면 제가 통과한 것 같고요. 그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저도 괜히 자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수의 영광이 자랑스러워진다는 거죠. 아마도 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 때문입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것. 그 사람 저는 본 적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해요. 이름 안 가르쳤으면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응원하고 그 사람을 따라하게 되고 그 사람의 영광이 내 영광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전혀 알지 못하는데도 한민족이라는 것,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것, 이 공통점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바울이 말한 교회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한 가지 행동 하나가 우리에게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같이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그 기쁨과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느껴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이티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돕습니까? 한 번도 이름도 모르는 어떤 교회를 우리가 돕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한 민족으로, 한 백성으로 같이 연결된 주의 몸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함에 의해서 지어진 공동체, 완전한 공동체로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바로 전절 21절에 먼저 이러한 교회가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리고 22절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갈 때,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소중하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것은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나 아니면 교회의 크기나 그 건물의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분 교회가 소중해지고 능력 있고 또한 정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 사람이 몇 명 없어도, 건물이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시면, 그 교회에 임하시면 그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응가금이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증거될 수 있습니다. 증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힘과 능력이 없어도 성령의 충만만 있으면 못 이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지어져야 가야 될, 정말 지어가야 될 교회는 건축과 건물과 사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교회,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 되시는 교회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도 세우고 건물도 세우고 많은 것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라테란 성당문으로 사람들이 그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많은 그 헌금이 담긴 그 자루와 보물들이 담긴 자루들이 이렇게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교황이었던 이노센트 4세가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교황이 그렇게 풍성히 들어오는 헌물과 헌금을 보면서 웃으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젠 교회가 금강은 없어도라는 말하는 것도 다 과거 일이 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아퀴나스가 교황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앉은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때도 다 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모인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생명의 근원 되시고 또한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삼위일체 공동체이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앞으로 온 열방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이 주님의 교회에서 드려야 될 어떻게 보면 예고편입니다. 그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예배의 예고편을 우리가 매주 이곳에서
여러분 드리고 있는 것이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여러분 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경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온전한 존경과 경의와 또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예배로 우리 교회 주님께서 정말 피 흘리시고 우리 교회를 사주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교회를 지어가고 있는지 세워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22절을 보시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유형 교회에 대한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모두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명이 이렇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접붙여져서 여러분 영적인 한 몸이 되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고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드려지는 공동체로 보여지게 될 것임,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한두 사람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세워져 가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지어진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어져 간다라는 이 단어의 그 시제를 보시면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수동태이고 복수형입니다. 여러분 문법적인 얘기도 좀 드려서 죄송하지만 여기서 복수형이란 말은 제가 방금 전에 드린 말씀과 같습니다. 혼자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수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그 공동체 안에 부르심을 받은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걸 누가 세우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입니다. 또한 이 단어가 현재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하고 끝난 시제가 아니에요. 과거에 오랫동안 했다가 끝난 것도 아니고 과거에 이미 끝난 것도 아니고 매번 새롭게 계속해서 진행되는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성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세워져 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요. 함께해야 한다는 의미를 여러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어저께 믿었든 뭐 평생을 믿었든 아니면 정말 신앙이 연약하든 신앙이 뭐 정말 그 온전하게 서 있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그 붙어서 한 몸인 성전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고 그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여서 간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여러분 또 더 충만히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린 계속해서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맨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까요? 바로 이 의미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를 그렇게 지어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 그 자신들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사도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 성경에는 그 의미가 처소가 되기 위해서라는 것보다는 처소 속으로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처소라는 말을 영어로는 dwelling place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거는 어떤 물리적인 장소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어떤 상태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영이 충만하고 진리에 대한 온전한 사모하는 마음과 순종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온전히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상태의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셔서 어떤 곳에서도 그런 성도들이 모이기만 하면, 그런 교회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거하기를 기뻐하시고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임이 뭐 바깥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기도 설교를 통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돌아보면 예전에 제가 처음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불기둥이라는 그 찬양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름이 촌스럽게 여기시죠? 불기둥. 근데 여러분, 이것도 영어로 번역하면 꽤 멋있습니다. Pillar of Fire라 그래가지고 꽤 멋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 연습할 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아파트에 슈퍼한테, 이제 잘하는 슈퍼한테 얘기를 합니다. 플러싱에 혹시 빈집이냐고. 아파트인데 들어오지 않은 집. 그럼 우리가 딱 2시간만 그 빈집 들어가서 연습을 하겠다.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 그냥 키보드 메고요. 그 플러싱에 있는 키센터파크 갑니다. 키센터파크 가가지고 잔디밭에 앉아서 그냥 찬양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느껴집니다.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좋아서 어디든지 가서라도 그 청년들이 그냥 키보드 하나 메고 기타 하나 들고 그냥 가서 키사나 밖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쳐다보는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단 말이에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아마 너무 좀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예배가 드리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중심이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리고 우리는 그 모일 때마다 주님의 임재 속으로, 그 dwelling place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60년대만 해도 미국 남부에 있는 많은 그 백인 교회들은 흑인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참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진짜 돌아보면 어느 주일날 뉴욕에서 남부로 출장을 간 한 흑인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전혀 그러니까 까먹고요. 뉴욕에서는 다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백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교인들이 그가 흑인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그를 교회에서 쫓겨냅니다. 이유는 간단했죠. 흑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너무 속이 상해서 자기가 묵고 있던 호텔로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픈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나도 슬픕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제가 흑인인 것이 너무 슬픕니다.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얘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나도 아직 그 교회에 들어가 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께서 친히 그 교회의 중심이 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으로 있을 때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지체로 건물로 세워지는 그것의 연결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명이 되든 세 명이 되든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두 명이 모이든 세 명이 모이든 그것은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영어예배부 처음 시작했을 때 4명의 대학생을 데리고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4명 중에 3명이 찬양팀이었어요. 그리고 한 명은 그때는 이제 트랜스퍼런시 머신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빛을 이렇게 쏴가지고 비추는 거 있잖아요. 걔가 그걸 했습니다. 한 명이. 그럼 남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랑 제 아내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앉아있는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때가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모든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이 많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마다 종종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참 행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드러나면,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그런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 뭉친, 모인 그런 지체로 연결되어 있을 때,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는 성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주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께서 묶어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건물이 있고 그냥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바로 하나님의 지체들이고 그 지체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 예배의 모습도 교제의 모습도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변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신앙의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을 많은 사람들이 원합니다. 드리고 섬기기보다는 받고 누리기를 원하는 신앙을 여러분 사람들은 원합니다. 교회 본질인 복음 전파보다는 나만 좋으면 되는 이기적 신앙을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질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교회가 아닌데 그래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지체, 성전이 되었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처소로, 성전으로 교회로 지어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을 따라 육체의 것을, 그 썩어질 것을 심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 그리스도에서 살아 생명력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심으면 반드시 그 영적인 것, 살아 생명력 있는 것을 열매로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 와서 뭔가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있는 세속주의로 물들기 시작해서 흐려지기 시작할 때 교회는 그때부터 안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그 내어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예배를 보고 내가 얻을 거 얻고 편한 거 사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육체에 채우고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아있게 하시는 그날 동안 우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교회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지어져 가는 것이고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정말 힘써 지키라고요. 그 하나 되신 것을 지키라는 의미는 교회된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기적인 지체로서 몸이 되는 교회로서 그렇게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그 교회에서 같이 예배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던 한국 선수들을 마음대로 응원하는 것처럼 그들을 이기도록 마음속에 바라는 것처럼 그들이 이겼을 때 같이 기뻐하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는요, 그런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지체, 하지만 교회가 되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처소가 이곳에 만들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주의 교회를 위해 같이 지어가며 세워져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라는 것은 너무나 일반적으로 또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그냥 예배가 있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가 있어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제일 먼저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저는 부임 첫날부터 여러분에게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존재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의 목표이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건물도 세우고 사람도 세우고 다른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은 교회의 지체로서 과연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성령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사역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힘으로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